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1장부터는 예수님이 파송하셨던 제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을 기록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세례요한이 보였던 반응인데 오늘 읽은 15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어제 1절부터 6절까지 세례요한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례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지금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요한이 보였던 반응을 보면 형식도 고백이나 찬양이 아니라 질문이었고요. 내용도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런 불신앙적인 그런 반응이었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세례요한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세례요한에게는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요. 그 이후에 사람들에게 세례요한이 보였던 반응이 어떤 종류의 반응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15절까지를 보시면 앞부분에 좀 길게는 세례요한이 누구인지를 설명하시고 두 번째로는 세례요한이 보였던 반응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다른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7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되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갈대 보러 나간 건 아니지 하신 거예요. 8절에 보면 그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보기 좋은 사람, 권세 갖고 있는 사람 보려고 나간 거냐? 그건 아니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절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어떻게 인식했냐면 세례요한을 애당초 찾아 나갈 때에 권력자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또 갈대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죠. 사람들은 세례요한을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세례요한을 찾아 나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세례요한이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거 맞다. 적절하게 잘 판단한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례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더 탁월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메시아를 보내시기 전에 선지자 한 명을 보내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세례요한이다. 메시아기를 준비하는 선지자가 바로 세례요한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옳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정말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11절에 나옵니다. 세례요한이 누구냐?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았다는 건 혈통적인 거죠. 육적으로 낳은 겁니다. 여자는 다 육적으로 아이를 출산을 하니까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여자가 낳은 사람, 모든 인류죠. 그 중에 제일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세례요한 입장에서는 참 문둘바를 알 수 없는 굉장히 이렇게 과분한 칭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이 제일 크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이걸 적용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큽니까? 세례요한이 큽니까? 세례요한이 큽니다. 세례요한이 더 잘난 거예요. 다윗이 더 큰가요? 세례요한이 더 큰가요? 세례요한이 더 큰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가 큽니까? 예레미야가 큽니까? 세례요한이 큽니까? 세례요한이 더 큰 겁니다. 여기는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누가 제일 크다고요?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고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았다 이 말은 혈통적으로만 놓고 보자면, 혈통을 놓고 보자면 세례 요한이 더 크다.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늘 말씀드리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약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랑하셨나요? 유대인을 사랑하셨나요? 유대인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랑하셨지 이방인을 사랑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인가요? 유대인인가요? 우리 다 이방인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성경에 유대인 관련된 내용을 읽다가 자기가 유대인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래서 만약 태어나는 걸 선택할 수 있다면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걸 선택해야죠. 뭐 때문에 이방인으로 태어나는 걸 선택합니까? 내가 선택할 수 없이 하나님이 정하셔서 이방인으로 태어난 것이지 뭐 때문에 이방인으로 태어나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길가 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야, 너 만약 선택할 수 있으면 미국 사람으로 태어날래? 영국 사람으로 태어날래? 한국 사람으로 태어날래? 방글라데시 사람으로 태어날래? 애들이 그 중에 방글라데시요 이렇게 말하는 애들 몇 있겠죠. 그러나 태어날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조금 더 넉넉한 곳에서 인정받는 곳에서 태어나고 싶지 누가 가난한 마을에서 가난한 민족으로 태어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혈통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더 사랑했던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 혈통만 놓고 보면, 육적인 출신만 놓고 보면 더 괜찮은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자가 낳은 것, 혈통적으로 태어난 것만 놓고 보면 누가 제일 크다고요?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 세례 요한은 구약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유대인이잖아요. 율법을 잘 갖고 있잖아요. 성전도 갖고 있잖아요. 선지자 직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율법이 알 수 있는 구약에 약속했던 메시아에 대한 가장 탁월한 지혜가 갖고 있던 게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모든 점에서 세례 요한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이 가장 탁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그 당시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 몽땅 다 예수님 앞에서 지금 설명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몽땅 다 세례 요한보다 못한 존재들인 거죠. 너희는 세례 요한 못 쫓아가.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정말로 예수님 말씀하시려는 핵심은 이건가? 이게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11주의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어디에서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냐면 예수님 말씀을 잘 이해하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참 쉽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천국에서는 이렇게 놨죠. 천국의 반대말은 뭘까요? 이 땅입니다. 이 땅의 혈통을 통해 태어난 사람,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크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천국에는 어떻게 해야 들어갈까요? 천국에는 여자가 낳은 것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혈통 가지고는 못 들어갑니다. 내가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내가 다윗 혈통이니까, 이사야 혈통이니까 못 들어가요. 천국은 뭘로 들어가는 거죠?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이거 유치부 아이들도 다 알잖아요. 돈으로도 못 들어가고, 권력으로도 못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도 못 들어가고, 믿음이 있어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뭐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를 다시 낳아주셔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되었거든요. 혈통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고 미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낳아주셨는가 아닌가, 믿음으로 거듭났는가 안 거듭났는가 이게 중요하고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가니까요. 이렇게 거듭난 사람, 성령님이 낳아주신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천국에서는 어떠하냐? 세례 요한은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 반응했죠? 믿음이 없는 반응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향해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우리 교회 유치부 아이들도 교회를 건성건성 다니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이 누구시죠? 그럼 하나님 아들입니다. 다 그렇게 얘기해요. 세례 요한이 그만도 못하게 반응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혈통만 놓고 보면, 육적인 것만 놓고 보면 세례 요한이 전 세계 1등이다. 그러나 그것 갖고는 천국 못 들어간다. 그것 갖고는 천국 못 들어가. 아브라함이 혈통 때문에 천국 들어갔는가? 아니다. 이사야가 혈통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가? 아니다. 그 혈통만 놓고 보면 세례요한이 전 세계 1등이지만 그러나 그걸로는 천국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믿음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예수님을 향해 반응했던 것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세례요한이 보였던 반응은 어떤 건가요? 책망받는 반응이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왜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하느냐? 그런 이제 평가를 받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한 거고 믿음을 가져야만 천국에 들어가고 그 천국에 가면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천국에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금 세례요한이 보였던 믿음은 엉망이다. 엉망이다. 그래서 혈통만 놓고 보면 1등이지만 그러나 믿음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세례요한이 가장 작은 자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현재 세례요한의 반응에 대한 것입니다. 나중에 세례요한이 끝까지 이런 반응을 유지했는지 아니면 반응을 바꾸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세례요한이 정말로 천국에 갔을 때도 가장 작은 자일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세례요한이 죽을 때까지 이 좋지 못한 믿음, 의심하고 질문하는 이 믿음을 끝까지 가진 게 아니라 마음을 바꾸었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줄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어떻게 아이들 번호 붙이는지 모르겠는데 생일 순서로 하는지 기억님 순서로 하는지 저희 때는 아이들 키 순서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키 작은 애가 1번, 키 큰 애가 맨 끝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보면 10번을 못 넘어가는 애들이 있죠. 계속 조그만 하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키 순서로 번호 매기면 1번부터 끝번까지 쫙 번호 붙일 수 있습니다. 돈 많은 순서로 번호를 붙여도 돈 제일 많은 사람부터 돈 제일 없는 사람까지 쭉 붙일 수 있습니다. IQ 순서로 순서를 붙여도 1번부터 끝번까지 다 순서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걸 따지지 않는다고요. 누가 과연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섬기는가, 믿음이 누가 훌륭한가,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이지 키 크다고 존경하지는 않는다고요. 돈이 많다고 해서 존경하거나 존중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천국에 가면 더한 겁니다. 더한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지나간 일들이 좀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참 사람은 누구나 다 태어나는 혈통들이 다 각기 달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안식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유대인 랍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책 내용이 참 좋아서 그 내용을 이제 목사님들도 많이 읽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책을 읽다가 제가 마음이 답답한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구약 성경을 정말 탁월하게 해석해놨어요. 안식이 무엇인지 정말 탁월하게 해석해놨는데 뭐가 답답한 거냐면 이분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몰라요. 안식일을 잘 지켜서 안식 누리는 것만 알지 예수님 믿고 안식 누리는 건 잘 몰라요. 이게 혈통이 갖고 있는 한계점입니다. 이분에 대한 소개를 제가 찾아보니까 조상 중에 이사야가 있다든가 예레미야가 있대요. 족보를 찾아서 올라가다 보면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 족보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하겠어요. 여러분 옆에 만약에 아, 나는 우리 조상 중에 예레미야가 있어. 이런 유대인을 만나면 기가 안 죽겠습니까? 우리 조상에 뭐가 있죠? 다 우상 숭배하던 놈들만 다 조상으로 있는데 야, 그러니까 이게 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어떠한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율법을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전에 저희 집에 첫째 녀석이 소개팅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기가 팍 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소개팅을 하러 나오는 자매가 우리 애보다 더 공부를 잘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이 자매에 대한 소개를 듣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순교를 하셨대요. 할아버지가. 그리고 이 자매의 아버지는 이제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데 큰아버지, 작은아버지에서 아버지 형제가 다섯 명인데 네 명이 목사님이에요. 할아버지는 순교를 했죠. 그 위로 올라가서 봤더니만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성경책을 나눠주는 일을 했던 처음으로 세웠던 교회 장로님 하셨던 분이 서상윤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 가문이에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의 자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족보를 생각해보니까 순첩질에 도박에 나 족보에서 이름을 파내고 싶은데 야 그래서 내가 이런 집안 자매랑 이게 소개팅을 해도 되나 이거 보니까 우리 아이가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얘는 도대체 왜 이런 혈통에서 태어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조상이 어떠했는가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혈통이 어떠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혈통만 놓고 보면 전 세계 1등이 세례요한이지만 우리는 세례요한 앞에 가도 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나 유대인들은 항상 그 얘기하죠. 너 혈통이 뭐니?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 그게 제일 자신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혈통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우리가 꿀리는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당신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입니까? 천국에서는 어떻게 인정받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맨 끝에 보시면 12절부터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왜 침노를 당하냐면 혈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혈통 바꿀 수가 없잖아요. 혈통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천국은 절대 침노 당하지 않습니다. 혈통은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혈통이 어떻든지 간에 믿음은 누구든 가질 수 있거든요. 이방인도 믿음 가지면 천국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일. 13절에 모든 선제 율법이 이어하는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란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 대해서 평가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혈통으로 놓고 보면 율법 지키는 것으로 놓고 보면 전 세계 1등의 세례요한이지만 그러나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혈통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믿고 고백하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혈통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학벌을 갖고 있어도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다. 그것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을 늘 감사하고 내가 믿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된 것을 늘 기뻐하고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그래서 자꾸만 혈통을 보라고 하고 재산을 보라고 하고 IQ를 보라고 하고 자꾸 다른 데로 시선을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꾸 낙담하게 되거든요. 주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갖게 된 것을 늘 감사하고 더 귀한 믿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을 늘 소망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는 혈통이 많은 것을 결정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삶에 늘 소망을 두고 천국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것들이 결정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갖고 태어난 혈통이나 우리가 갖고 태어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 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온통 마음을 그런 것들에 빼앗겨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불평을 토로하기도 하고 불만하기도 하고 또 낙담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혈통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새롭게 거듭나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그 누구보다 뒤지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믿음을 귀하게 여기며 잘 간직하게 하시고 또한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더 단단하고 더 견고하고 더 아름다운 믿음을 갖기 위하여 늘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